참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더욱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조금 더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만 하더라도 50가지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만 얘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요 장에 뭐 얘기하셨을 때 그런 것이다. 아니면 이날만 그런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냥 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좀 과하게 얘기하셨던 표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분명히 많은 부분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를 설명하기보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성경에 구약 성경을 조금 몇 가지 훑어보고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마가복음 4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내용은 시편 78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시편 7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그러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비유로 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게 이제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특별히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많은 비유를 이렇게 풀어냈거든요. 에스겔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수많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비유를 집어넣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비유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에스겔 20장 49절에 보면 에스겔 20장 49절에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워낙 비유를 많이 말하다 보니까 에스겔의 별명이 뭐냐면 쟤 비유로 말하는 개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계속 비유를 말합니다. 호세아 1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10절 호세아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에도 비유를 집어넣으셔서 그 비유를 말하게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하튼 구약을 통해서 이 비유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이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조금 비유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비유로 말하냐면 봐도 들어도 못 깨닫게 해서 결국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비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의 첫 번째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사고 얘기하자면 두 번째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암만 들어도 듣지 못할 자, 알지 못할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째도 못 들을 사람이고 어째도 못 깨달을 사람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고 또 조금 주님의 주도권으로 이제 못 들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 오히려는 어떤 각도로냐면 이걸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못 깨닫도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농구를 알만한 사람이 몇 명 없구나. 농구에 보면 기술 중에 전문용어로 페이크가 있어요. 페이크.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속임수라는 거죠. 슛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거. 이거 폼 납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이거를 페이크라 그래요. 이게 속임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칠판 자꾸 쓰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런 페이크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이래도 괜찮지라고 합리화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계속 탈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택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택한 자가. 그러니까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한두 가지로 좀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뉴스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일평생 선교하다가 몸에 암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고칠 어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 이런 식의 정말 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안 좋은 결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신은 없네. 아, 하나님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실제로 새벽 예배 가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스러운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는 정말로 천국이 존재하고 그가 구원받는 게 맞다고 하면 조금 안 좋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천국에 입성하긴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더 천국 가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오지 당광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어서 저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잃거나 아니면 더더욱 굳어지는 거지.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굳어지는 반면에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더욱 영적인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땐 드러나지 않는데 점점 어려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밑바닥까지 드러나야 될 상황일 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느 사이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겠지, 끝까지 참아 주시겠지, 끝까지 용서해 주겠지. 그래도 내가 뭐 목회자 자녀니까, 내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장로의 자녀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고 본인 스스로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상이, 예, 허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얘기를 좀 하겠지만 생각보다 구원의 기준은 높아요. 구원의 기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게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한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저 땅바닥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정도니까 믿는다고 치고 딴 걸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질문하고 그 믿음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 뭐야? 난 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치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믿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몰고 있지. 믿음이 뭐야?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지? 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벌써 1세기 전에 디트리 본 헤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에 여러 사람들도 외쳤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죽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며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 대면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 삶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에 분명히 수많은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컨대 요셉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노예생활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페이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시네. 아니면 내가 꿈 그 개꿈이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보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왜? 마지막 때는 키질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쭉정이하고 알고 가리는 어떤 키질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키질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냐 아니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좀 신앙에 더 좀 진지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점점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도 조금 전에 읽어보셨듯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얘기할 때에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어떤 특징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단 조금 이 구절에서 좀 확장을 좀 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돌이킴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돌이킴은 없는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하는 사람이 그 안에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 부분에, 요 대목에서 조금 더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당대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본 거 들은 거를 다 풀어내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최근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도 야,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사실은 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예, 이게 과연 옳은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일들이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 위로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창립 뭐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초가 1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떡 한번 돌리고 땡이었죠. 예, 벌써 한 16년 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16년이면 뭐죠? 달인입니다. 달인 개그 콘서트에 달인 16년간 뭐 했다 이게 달인. 우리 16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귀중한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만 돌이켜봐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지 광이야? 월요일날 우리 레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아놀드 목사님 그리고 루이스 목사님 또 누구였지? 로베르토 목사님. 아 이렇게 네 명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네 명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제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까지 해서 중남미의 사역을 두고 같이 모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대륙별의 모임들을 조금씩 온라인으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토마스 목사님 중심으로 또 수십 개의 나라가 이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동안 큰일을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요 본문으로 얘기하지만 얼만큼 우리는 알아듣고 있고 얼만큼 그걸 깨닫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다양한 어떤 이렇게 프리즘에 맞게 이 사람은 요 역할, 저 사람이 저 역할, 이 교회는 이 역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유독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맞다고 하면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 개 교회가 100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냔 말이죠. 저는 일단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참 놀랍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거죠. 소름이 끼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정말로 당사의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리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예리하냐 얘기를 못하겠어요. 적나라한 부분을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고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부분부터 저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의 부족도 하나님께서 당세복의 어떤 유익 때문이라고 하면 변화시켜주시고 아니면 가릴 것은 가려주시고 드러내야 될 부분 드러내게 하시고 저 개인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맨 앞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생명 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계시는 사인으로 충분히 주셨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힘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신대.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심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나 사실은 똑같은 어떤 선상에서 봐야 되거든요.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광명보다는 조금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쪽에는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중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부터 그렇지만 성도들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떠나왔던 단체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교회 생활 익숙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보니까 뭐 메시지도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좀 크게 쓰시는 것 같으니까 딴 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겠네. 이렇게 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앉아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한 게 한데 저는 세계복음한 입장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입장으로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우리가 이 상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 메시지가 계속 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제외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태를 빨리 보고 이거는 사실은 욕심내야 되고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더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피 터지게 다른 박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일단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 목사님이 주중에 연락이 와서 이제 그 하시고 있는 것 중에 그 발전기가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에 뭐 미국에 있던 주지사도 좀 뭐 자료를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떤 제안서를 좀 번역해달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이제 홍 목사하고 이제 주수이한테 부탁했는데 세계 언어로 나와서 한 이틀 만에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빨리 했냐고. 아, 뭐 제가 좀 그대로 피웠지. 뭐 그 정도에 뭐 우리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빨리 되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교회는 인물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인물이 많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교회가 100개국의 언어 문제나 사역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우리 송전사님하고 동해 갔을 때 어떤 교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사역을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 거짓말이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럴 수가 없대. 어떻게 한 개 교회가 100개 교회로 돕고 그 재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고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나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단 전체에서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단에서도 못한 일을 어떻게 그 한 개 교회에서 할 수 있냐. 아니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아니 그런 거 없다면서 안 믿으려고 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드리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완강히 거부하셔가지고 그 다음 못 만났어요. 이게 본인의 굉장히 생각이 바르신 분인데 본인이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교회 하나가 100개 교회를 살리냐.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상이구나.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몇몇 분이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안 보이셔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서운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안타까웠어요. 물론 뭐 제가 자세하게 못 돌아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본인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정반대 방향을 가고 하나님 역사를 정말 이렇게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제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하면 100% 제 잘못이겠죠. 100% 잘하지 못해도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건 뭐 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답을 얻고 자기 인생을 걸고 당세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소수가 그러지 않다. 그 소수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 떠나면 구원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변에 은혜로운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혹시 이 메시지 들으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근처의 교회 빨리 가시면 됩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사랑의 교회 너무 많습니다. 이름도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많다니까요. 가시면 돼요. 여기 있으면서 막 버티지 말고 차라리 그쪽 가서 인도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요는 이 교회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너무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시고 계속 그쪽으로 방향 가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잘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우린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성도들 무시하겠다, 뭐 아닌 사람 무조건 떨궈내겠다 그런 각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우리 교회는 여기 왜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몇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요. 또 물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세계복음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매여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하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 이미 복가교회를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교회들하고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만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매여 있는 게 올바른가? 아니면 저분처럼, 저분들의 얘기처럼 벗어나는 게 올바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얘기할 때도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 저도 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당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늘 하는 질문.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는 어떤 생명이 우리 인생 전체가 좌우되는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세복 안에 있으면서도 당세복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예. 이 당세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별 차이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냥 다 해야 된 그런 습관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오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끝을 보고 달려가고 이토록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주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역을 하면서 순탄했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능했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불가능할 때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경험해보셨잖아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지금 당세복의 사역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우리가 의논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설득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없는 저 뭐 비상금을 꺼집어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를 해야 되겠네.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갈릴리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요쪽은 명절이나 아주 뭐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셨다고 보고, 물론 마지막 십자가 부활 때는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거의 7, 8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요 지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어디냐면 가부나움. 성경에 보면 이 가부나움이나 벳세다 지역을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니네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굉장히 가부나움과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예를 들면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툭 던져보면 생각날 만한 모든 사건들 가부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다 가부나움에서, 요 갈릴리 바다 쪽에서 다 진행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갈릴리에서. 중요한 사건들, 뭐, 이렇게, 베드로가 뭐,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따라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며, 중요한 사건들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줘고도 못 깨달으니까. 아, 이 벳세다야, 이 고라시나, 가버나움 하면서, 화했을 진지 하면서, 대놓고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처럼 한 개 교회가 전 세계를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개 교회, 아무것도 없는 한 개 교회를 통해서 100개 교회를 이렇게 본 적이 있냐.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단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은 어떤 그런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단체도 아닌데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국 100개국 교회 나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뭐 자기 집 뭐 다 떨어지고 가족 다 피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 첨벙첨벙 하면서 전도하는 사진 우리 봤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큰 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불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개국이 다, 물론 뭐 그 중에 희미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세대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목사가 모자라도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 보시는 복음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복음 가득한 교회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뭐 교회 뭐 능력하지 않고 뭐 숫자가 많지 않고 재정이 든든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고 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복음 가득한 교회는 뭐냐면 세계를 깨우고 있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세계 복음을 완성할 교회로 하나님은 복음 가득한 교회를 보신다는 거죠. 그 증거로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봤어요.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단톡방의 보고를 통해서 오늘 홍 목사 내에도 참여했는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큰일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물론 이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 안 출신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이 출신의 사람들이 받기도 했고 또 엄청난 저주를 이 출신이 듣기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 앞에 목숨 건한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대단한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계속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새벽 예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밑에서 3년 동안 설교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가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시종일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메시지 자료 참고해서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게 박혀 있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쪽에 박혀있고 그 마음으로 향할 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도 동일한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주님 오실 길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확인되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의 정체성을 그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범주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갈릴리 안에 있으면서 책망받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복가교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비유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대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님이. 이게 참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질 놈 넘어져라. 그 얘기예요. 속는 놈 속아라. 그 얘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정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해해 줄 것 같고 무조건 실수해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페이크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겠냐? 계속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돌이 그 예수님의 그 돌이라고 그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이 큰 지붕에 기초석이 되면서 오히려 그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큰 반석이 되는 역할을 하는 돌이 그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이 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냐? 이건 자기 상식으로 안 통한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촌이야? 촌 출신이야?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보니까 면면에 보니까 대부분이 어부지 어떤 놈은 세리지 말도 안 된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대부분이 걸려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체험하고 걸려 넘어져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체험해놓고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못 박아라고 얘기 안 해도 은연 중에 못 박을 것을 얘기하면서 뒤로 숨어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당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타깝죠. 기적을 경험하고도 반대편에 서는 인생들. 자기 스스로 생각에 걸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걸려 넘어지는 자를 붙드는 케이스보다 너는 걸려 넘어져. 택한 자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비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오랫동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은연 중에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뭐 잘 들리지 않아도 이렇게 깨닫지 못해도 마지막 때 뭐 주님 앞에 설 때에 뭐 그 옆에 있던 오른편 강도처럼 그럴 날이 있겠죠. 천만의 말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특권이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을까요? 그렇게 쫓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습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재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딴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와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 중심으로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 속을 계속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훅 들어오면 주님 무조건 용서하신다 훅 들어오면 그거 하나로 말씀을 다 쳐내요. 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그게 왜 생각해보세요. 왜 형성됐습니까? 어느 때 형성됐습니까?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은연 중에 복음 아닌 것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히 말씀을 쳐내고 있다니까. 이건 아니다. 저건 지 나름대로 형성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예. 근데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암만 목회자면 뭐 아닙니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사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 자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고 대부분이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이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런데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망한다. 회개해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신자, 이 반역자 이래가지고 뭐 감옥 속에 쳐놓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 쳐놓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쳐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안 망한다고 해놓고 그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였냐면 괜찮다. 니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가장 앞에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니네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왜 그러냐? 너희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다가 같이 망한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 위로받으면서 같이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적당한 교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추워도. 그냥 보통의 교회처럼 적당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복가교가 그걸 지향한다고 하면 저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깨우고 전 세계의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데 모델의 역할이며 배경의 역할이며 센터 역할을 하다가 맨 앞에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싶은 그게 준비해야 되는 그게 복가교회의 분깃입니다. 그게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른 박질은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심의 어떤 그 실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어떤 일, 아픔이 있어도 전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주위에서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 맞습니까? 좁다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삶이라고 하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을 바꾸기, 자기 삶을 바꾸기보다는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 인생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 안에 너무 팽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분깃에 맞게끔 막 다른 박질을 할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정말 민감하게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최근에 만나신 그리고 또 되어진 일들 보면서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문을 여시지? 이건 어떤 뜻인가?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세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더 강력한 뭔가를 준비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너무 고민이 돼야지 살이 빠질 건데 살도 안 빠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오랫동안 동역했던 분들이 또 같이 한 식구처럼 보여줬던 분들이 어느 날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할 때에 제가 로봇이라고 뭐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로봇 아닙니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눈 꼼짝 안 하고 예, 눈 꼼짝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제가 노력할 뿐이지. 저는 항상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질문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떨어져 나갈 때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외톨이지. 외톨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랫동안 사역했던 뭐 대학 때부터 동역자로 했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우리 교회 식구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십몇 년 모든 뭐 가족사까지 알고 모든 걸 깊이 있게 공유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졌어. 갑자기 싸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계속 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교회고 나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항상 질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눈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귀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주간에 계속 생각되는 것이 이 메시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 비유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눈이 동그래진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뭐지? 야, 이게 일이 된다면,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다 일이 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우리 나름으로 그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상이, 이 현격한 틀림이 있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비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뭐, 떨어질 놈 떨어져라. 쏘가 나는 넘어가는 놈, 쏘가 넘어가라. 넘어질 놈 넘어져. 그 얘기거든. 이야, 이게 이렇게 매정하셨나 싶을 정도. 여러분 구원의 기준 낮지 않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허락하신 것이 너무 수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일어나고 주님의 어떤 비유로 얘기하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받아야 될 건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신비롭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더 알게 하는 역할 또한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돌이키지 못하도록 비유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야, 절대로 이 범주 안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깨닫게 해주셨다. 자칫 잘못하면 가부나움에 책망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권이잖아요. 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름받은 열두 제자처럼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 내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철회 때 이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팩트.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다독임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열두 제자처럼 그런, 적어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예민하게 듣는 거, 보는 거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면 밑에 행하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당세복을 행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 중에 이제 제가 툭툭 얘기를 던질 때를 좀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목사님 지금 뭐 갑자기 뭐 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강단에 세우고 뭐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시고 툭툭 얘기 던질 때 제가 시간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거의. 예. 이빨 치료 받으려고 삼척을 가요. 제가 갔다 오면 하루 끝입니다. 거의 매일 지방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안 해가지고 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제한돼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 몇 건의 만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당세복을 할 때 지금의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고 뛰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준비. 당세복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걸 담아내기 위해서 막 뛰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 가득한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보실 때 정체성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여러분하고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 보면 우리 몇 면을 볼 때는 아무 뭐 이렇게 보잘것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몇 면을 볼 때 뭐 보잘것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두 제자들 지네들끼리 봤을 때도 똑같다 한 말이죠. 열두 제자들. 네 어부 내 어부 에브리바디 어부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뭔가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열두 제자들은 어떻게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복음 가득한 교회 같은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교회처럼 많은 것을 부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역할을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구호 외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호 외치는 사람들만 조금 죄송합니다. 진절머리 나게 제가 만났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서 자기 자녀 잘 되는 게 세계복음화래요. 자기 교회 부흥하는 게 세계복음화래요. 자기 돈 잘 버는 게 세계복음화래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역겨워요. 역겨워. 그러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줄 알고 같이 열심히 뛰어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세계복음화 외치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고 그것 슬로건 걸어놓고 전부 자기 시속 차렸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구호 외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호 외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맨 앞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왔고 정말 우리 걸음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 걸음을 축복하셔가지고 100개국을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두 손 들어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 나 같은 걸 우리 같은 걸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행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얘기하기 전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서자.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으며 뭘 믿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더 질문하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그 심정을 제가 좀 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실 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쏙 시원히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야 될 건데 조금 너무 매정하게 비정하게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돌이키지 못하도록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 주님 이 땅에서 사역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영역에 우린 속하면 안 돼요. 이 어마한 것을 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가부나움에 책망받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특별한 기회에 열두 사도처럼 감히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한 자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으쌰으쌰 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메시지 전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떤 자는 들릴 것이고 어떤 자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안에서는 이 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후자 가운데 계속 거하다가 같이 동력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런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끝까지 다른방지를 여러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좁은 길일 겁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땅에서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축복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할 거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실제로 살아서 늘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페이크가 있을 때도 그것이 페이크인지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면서 비난하고 다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자가. 우리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었거든. 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댈 때도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믿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두 제자처럼 책망받는 대부분의 가부나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열두 제자처럼 감히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한 자로 살아가는 또 이 복음 가득한 교회와 저와 이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도무지 우리 인생에게는 없도록 절대로 그런 일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입술을 바라보며 주의 손끝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감히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전부 주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산 믿음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 부족함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 잘못된 걸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안주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종교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죽어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돌이키는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